사도행전 69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35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 아그립바 앞에서의 바울의 변명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소송에 대한 아그립바의 판결을 볼 것입니다. 아그립바 앞에서 한 그의 변명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려 함이니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건져내어 그들에게 보내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역자로 뿐만 아니라 또한 증인으로 세워졌음을 보았습니다. 17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그분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백성과 이방인에게서 너를 구해내어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위임의 내용.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18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위임의 내용을 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에서 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희년, 주의 은혜의 해의 성취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있는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으로 예표된 신약 시대로서 하나님이 돌아온 죄의 포로들을 받아들이시고 죄의 굴레 아래 억눌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들인 신약의 희년의 영적이고 신성한 축복들에 관한 첫째 항목은 타락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와 그들로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신성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는 데는 영적인 시각과 신성한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를 어둠으로 이끄는 어떤 메시지들을 들어보고 또 우리를 빛으로 이끄는 다른 메시지들을 들어본 체험이 있습니다. 당신이 한 특정한 사역자나 목사 또는 전도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이 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당신은 더욱더 어둠 안으로 이끌려져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성한 빛이 더욱더 당신 안에 비치게 됩니다. 날이 새면서 당신의 눈이 열리고 당신은 영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종류의 메시지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옴. 사도행전 26장 18절은 눈을 뜨게 하는 것에 관해 말할 뿐 아니라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우리가 의미하는 바 옮김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은 어둠에서 빛 안으로 옮기는 것이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의 전환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옮김입니까? 어둠은 죄와 사망의 상징이며 빛은 의와 생명의 상징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사탄의 왕국이며 그것은 어둠에 속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에 능력 잡은 자입니다. 그는 그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정사와 능력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인 그의 부하들, 곧 그의 사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그의 왕국, 곧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26장 18절에 의하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은 빛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흑암 가운데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흑암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나와 빛과 하나님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은 사실상 사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탄과 어둠이 하나이듯이 하나님과 빛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옮겨짐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옮겨짐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야고보는 유대교의 옛것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행하고 있었을 때 그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에게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둠 가운데서 나온 것이며 그것은 야고보 자신이 눈멀고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있었으므로 또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야고보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확실히 눈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1장에서 그는 흑암 안으로 끌려 들어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가 나시린의 서원의 종료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여러 날 동안 그는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사함. 26장 18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가 하나의 전환을 가질 때, 즉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서 빛과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봅니다. 죄사함은 신약의 희년의 모든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기초입니다. 참된 죄사함은 눈의 열림과 사탄에서 하나님께로의 전환을 통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 필요하며 온전하고 완전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신성한 기업.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눈이 열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결과로서 우리는 소극적인 면에서 죄사함을 얻을 뿐 아니라 또한 적극적인 면에서 기업을 얻습니다. 이 신성한 기업은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 그분이 그분의 구속된 사람들을 위하여 하실 모든 것과 더불어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삼일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으로 성도들에게 분배되는 분기시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은 이 신성한 기업에 대한 미리 맛보며 인침이요 맹세와 보증이며 이 기업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신약의 희년 안에서 미리 맛봄으로 함께 나누며 누리고 있고 오는 시대에 영원토록 충만하게 함께 나누며 누릴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희년의 예표 가운데서 주된 축복들은 선포된 자유와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희년의 성취 안에 있는 흑암의 권세로부터의 해방과 신성한 기업을 받는 것, 또한 1차적인 축복들입니다. 믿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26장 18절의 기업이 하늘의 저택이라고 가르침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50여 년간 연구한 후에 나는 이 기업이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분기십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아버지께서 우리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분깃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분깃은 성도들의 몫이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몫이며 이 몫이 분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각각 좋은 땅을 기업으로 분깃, 곧 할 땅을 받았습니다. 좋은 땅은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이 기업은 부활을 통하여 생명주는 영이 되신 분, 곧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완전히 체현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의하면 그 신성한 기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거룩해 됨은 위치상의 문제일 뿐 아니라 성질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과 19절에서 금이 성전에 의해 거룩게 되고 예물이 위치의 바뀜을 통하여 제단에 의해 거룩하게 되며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서 음식이 성도들의 기도로 거룩해 되는 예처럼 성화는 위치상의 문제, 즉 일반적인 세상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한 위치로 분리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화는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언급되었듯이 성질상의 문제, 즉 천연적인 성질에서 영적인 성질로 변화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에서 시작하여 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과하면서 휴거, 곧 생명의 성숙으로 완성되기까지의 긴 과정을 포함합니다. 위치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다만 위치와 용도에 있어서 바뀌는 것이며 성질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로 더불어 본성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오늘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소유가 되신 하나님으로 점점 적셔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오는 시대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기업이신 그분을 완전히 소유하고 누리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성숙에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이상을 거스르지 않음. 26장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먼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포함으로 라고 간증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이 이상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바울이 교리나 이론이나 종교적인 신조나 신학이 아닌 하늘에 속한 이상에 순종했으며 그 이상 안에서 그가 그분의 선택되고 구속되고 변화된 사람들 안으로 분배되는 삼일 하나님에 관한 신성한 것들을 보았음을 암시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그의 모든 전파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서신들에서 그가 쓴 것은 모두 그가 본 이 하늘에 속한 이상에 대한 상세한 기술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26장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간증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드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라고 계속했습니다. 22절에서 도우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조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어근은 연합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도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이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조력하심을 인식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빛을 전하셔야 했음을 증거함. 26장 22절에서 바울은 내가 오늘까지 살아서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오늘까지 서서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 앞에 섰었고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 섰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그립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립바 앞에 섰을 때 그는 담대했으며 그가 높은 자에게나 낮은 자에게나 증거했음을 말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바 높은 사람들은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립바를 포함합니다. 바울은 아그립바에게 그가 선지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것,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여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거적으로 고난을 받으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고난 받으시기로 되니란 뜻입니다. 더 나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여 전하시리라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분이 먼저 전하시리라는 것 혹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그분이 전하시리라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26장 2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빛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생기는 빛이신 하나님의 빛비춤과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비춤을 가리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로마 정치가들이나 모두 흑암 가운데 있었으므로 여기서 바울은 생명 대신 빛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작은 방 안에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먼저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베스도의 반응과 바울의 대답. 사도행전 26장 24절은 계속해서 그가 이런 말로 자신을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24절과 25절에 미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실성한 미치광이의 제정신을 잃은을 뜻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뭐뭐하게 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추거적으로 전환하게 함을 뜻합니다. 아그립바처럼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었던 베스도는 큰 음성으로 바울의 많은 학문, 즉 그의 학식이 그를 미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의 신분으로서 베스도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바울은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거리낌 없이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는 것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속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로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먼저 베스도에게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요 매우 온전하여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그립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알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종교상 유대인인 아그립바는 구약과 부활에 관한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아그립바는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그립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유대교의 일원으로서 아그립바는 분명히 선지자들을 믿었습니다. 28절에서 아그립바는 바울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시간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만들다입니다. 아그립바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의 바울의 말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아그립바의 판결. 사도행전 26장 30절로 32절은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놓을 수 있을 뻔했다 하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그립바의 의견에서 만일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석방될 수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상소가 없었다면 사도는 그에 대한 베스도의 부당한 처리로 인해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하여 그 날까지 그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히브리서라는 중요한 서신들을 쓸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최종적인 핍박에 관한 긴 서술 부분인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6장 32절에는 이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의 참 특징들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유대 종교의 어두움과 무지와 미움과 위선을 봅니다. 둘째, 우리는 로마 정치의 불공정함과 부패를 봅니다. 셋째, 우리는 사도의 투명함과 밝음과 신실함과 용기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증인을 돌보시는 주님의 격려와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 상황을 관할하시는 그분의 주권을 봅니다.